1세에서 망세 20장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성경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절에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의 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아래 남쪽을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그 윗부분을 갈릴리, 그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남쪽 유대 땅에서 봉사를 좀 하셨습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유대 땅에서의 하나의 큰 사건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가셨을 때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전을 혼란스럽고 시끄럽게 만들고 또 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은 그 사람들과 이렇게 뒷거래를 하면서 부정 소득을 취하고 아주 성전이 다 망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한바탕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들르셨는데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정말 그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여인을 깊이 감동하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메시아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또 전도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갈릴리에서는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각 처에서 다 그 남쪽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거기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그 성전에서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 초라한 뭐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힘 있는 소리로 성전을 그 뭐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을 본 것입니다. 그 청년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제사장들 관리들이 다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 성전을 지키는 주인들이 제사장과 그 관리들이 웬 낯선 청년이 와서 큰 소리 치니까 다 도망을 가는 모습을 이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온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 야,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참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 나라가 뭔가 좀 달라지겠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그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장사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낸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이 상당히 그 마음속에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 한쪽 구석으로는 아주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그 생각 있는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정말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느껴오고 있었지만 감히 거기에 대고 아무도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워낙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의 그 통쾌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백성들이 아주 마음속에 굉장히 그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그 성전을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제사장들의 그 탐욕과 거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던 차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 예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금 이 문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 모든 제사나 그들의 예배 행위가 형식화되고 율법주의로 기울어지고 인간적 오만과 교만심 그리고 온갖 비리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불신임을 받던 그 지도자들의 문제가 과연 오늘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뭐 회의도 하고 또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보기도 하고 몇 가지 경험을 비춰보면 인간 지도자에게는 참 넘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도자로 두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불행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계신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본받고 따를 만한 지도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자신은 우리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사울 그 왕이 될 때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 될 때 교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 큰 사람이 어디 그저 괴짝지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사람이 변질이 되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주 상당히 본받을 만한 지도자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실수를 안 하고 모든 면에 본이 되었다고 하는 점보다는 실수와 잘못을 견책받을 때에 즉시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다윗 수준에 있지 못합니다. 뭘 이렇게 건의하고 또 이렇게 좀 조언을 하면 좀처럼 잘 듣질 않아요. 솔로몬도 참 얼마나 훌륭한 출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대답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곁길로 가게 되고 많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저 교회를 맡아서 신실하게 봉사하던 많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게 무슨 책임을 맡고 지도자가 되면 괜히 불필요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이 지도를 받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부터는 반드시 말을 듣게 돼 있고 그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 보면 모든 인간의 그 모양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약점과 불완전함이 나타나 보이고 결국은 비난을 받고 또 말을 듣고 그동안 쌓은 턱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별도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0절 볼까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지만 불가피하게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변치 않고 일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제가 그 전도사를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를 그 당시 5년씩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2년 하고 인준 목사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준 목사 2년 전도사 한 뒤에 인준 목사 주는 것이 이제 저희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제 수련 전도사를 하다가 그 제도에 의해서 3년째 인준 목사가 됐어요. 그동안 이제 교인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다가 인준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하니까 그게 그렇게 거북해요. 듣기가 전도사라는 칭호가 훨씬 익숙해지고 그 목사라는 칭호가 아주 거북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목사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누가 잘 모르고 전도사님 하면은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사람이 다 그래요. 지도자가 되면 항상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그런 잘못된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는 나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하시고 항상 겸비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의 특별히 어디를 가시는 중이었는가 하면은 가나를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좀 보세요. 그 남쪽에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가나로 가시려면 어디를 들를 수 있는가 하면은 나사렛을 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지도에 보면 나사렛을 들러서 가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로 가는 길에 나사렛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들르지 않고 그냥 바로 있어요. 그게 제 고향이지만 들르질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 여러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존경심과 또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넓게 퍼져가고 있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서 어릴 때 자라나는 것을 다 봤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어리실 때 개구장이로 막 자랐었겠습니까? 아주 정숙한 아이로 자랐겠습니까? 아주 정숙한 아이로 아주 집안일에 충실하고 모든 면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96페이지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편협하고 속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의 미천한 가문과 초라한 의복과 내일의 노역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 심령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순결성을 식별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아주 반듯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유대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뭘 가지고 평가했다고 했습니까? 가문이 미천해요. 그 다음에 가난하기 때문에 항상 옷은 초라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늘 그 아버지 그 목수 일하는 그 작업장에서 항상 그 열심히 일하고 그 얼굴에 먼지 묻고 그런 외양왕을 봤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는 그 심령의 순결함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피해서 그냥 가셨고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나사렛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보면은 군대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상관에 대해서 아주 껍뻑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의원이 뭐라고 하면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그냥 철저하게 어른의 명령을 순종하고 참 그 상관을 모시는 태도나 정신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 상관에게 그냥 이렇게 잘 모시고 깍듯한 사람들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100% 부하들에게 가혹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상관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부하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부하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이제 총회 같은 걸 하면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시키려고 막 이렇게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에 가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선거운동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의심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자기의 습성과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틀리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런 인간성을 가지고 살면 주변에 친구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런 사람 곁에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이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의 습성이 뭐 그렇진 못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일에 대해서 지극히 조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올바르게 헤아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일을 삼가하고 그 모든 심판과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나사렛을 그냥 거쳐 지나가시고 어디를 가는 길인가 하면은 가나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나로 가는 길에 그 갈릴리 지역에 살던 어디에 살던 사람인가 하면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지도에 가버나움 보이십니까? 예, 그 가버나움에 살던 한 군관이 꽤 높은 사람입니다. 왕을 모시고 섬기는 한 군관이 예수가 가나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의 그 다급한 문제를 그 소문에 의하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도 고치고 또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관이 그 가나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급히 부탁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이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이제 예수님께 그 아들의 질병 치료를 부탁하려고 가버나움에서 급히 이제 가나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아주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와서 막상 보니까 그 외양이 너무 초라합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이 군관은 예수님의 그 외모를 보는 순간에 자기 아들을 과연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고 또 틀림없이 그분이 병 고친다는 소문이 확실히 났었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자기의 용무를 말했습니다. 말하고 집에 좀 같이 가셔서 내 죽어가는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군관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군관의 마음 4장 48절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객관적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확신과 표적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198페이지에 보면 이 왕의 신화는 그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을 수락하시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을 걸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꿈에라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 열심히 믿어라. 그런 한번 징조나 무슨 표적이 있으면 참 열심을 내서 믿을 텐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되면 내가 참 정말 더 열심히 믿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 군관의 믿음이에요. 조건적 믿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이 우리 집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이적과 표적에 의한 믿음이 오래 갈까요? 잠시 후에 식어질까요? 네? 오래 안 갑니다. 이적과 표적을 본 것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그 재앙이 막 열 번씩 내려오는데, 아, 이스라엘 집에는 그 재앙이 다 피해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우레 같은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고, 매일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이적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 이적 때문에 더 좋아지거나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셔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좀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말을 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분 보십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보이죠? 말씀을 위탁받은 백성들이 말씀이 오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해가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위탁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이 친히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부인하고 거부했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표적과 기사에 어떤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든든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영원한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다가 어려움이 닥쳐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 유력한 분들에게 만나서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 관계로 교회하고 연결돼서 붙어 있어요. 사업적 관계로, 인간적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지,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이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진실하게 말씀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섭리로 그들에게 말씀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정말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제가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그, 온양인가? 어제 제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아무튼 천안입니다, 천안. 천안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 집회에 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한 40대 중반쯤 되나? 한 아주머니인데, 자기 딸하고 그 전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 온 거예요. 이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늘 마음속에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늘 그것이 소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 이분이 한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디를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모퉁이를 도는데 그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 자기가 그 교회를 들어가서 처음 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꿈속에.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왜 내가 그 처음 보는 교회에 왜 들어갔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물론 꿈은 깼고 이제 그 다음날 뭐 다음날 계속 며칠을 사는데 자기가 어느 한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가 꿈에 봤던 그 위치에 그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어떤 남자가 이제 뭐 바깥에서 뭘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꿈에 본 그 교회들의 그것이 처음 보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마침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꿈에 본 교회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며칠 후부터 전도회를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을 잠시 가르치고 이제 제가 전도 집회하는데 그분이 참석을 해서 나중에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갈급하고 찾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꼭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에 자신의 신앙을 둘 것이 아니라 굳건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그렇게 사단처럼 가장해서 일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 그들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우리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베풀어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한번 베풀어 주실만 한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가끔 있어요. 이 안식일이 올바른 진리라면 한번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상공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려 같은 소리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한바탕 소리를 바라시는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어디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병이 착착 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쪽쪽 암도 낫고 모든 병이 다 낫는다면 중앙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할 겁니다. 예? 아마 외국에서까지 암 고치러 올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적을 주시지 않느냐. 이 마지막 때 사단이 거짓 이적을 많이 베풀면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이적을 베푸시면서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거짓 이적과 참 이적을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마도 그런 큰 이적을 아직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단이 인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 사진에 보시는 그 교재 그 자료에 보시는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단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인간들을 미혹해가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방언 운동, 뭐 성령 운동까지 거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 사단의 전략을 폭내는데 마인드 컨트롤, 뭐 요가, 명상, 투시력, 전보는 것, 막대점, 진동자점, 최면술, 뭐 변이술, 변신술, 미신, 도깨비 현상, 뭐 평화를 지나치게 내들고 나오는 것도 그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운동.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방법을 따라서 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까지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기 그 거짓과 탐을 분별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해야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출시니 그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선지자의 개인 생활이 정서적이고 경건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적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굉장한 설교를 해도 그 사는 사생활이 경건하지 않으면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가 예언을 한다면 반드시 예언은 성취가 되어야만 부분적인 성취가 아니고 그 하는 모든 말이 성취가 되어야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말은 예레미야 28장 9절에 나오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물밀듯이 몰려드는 사단의 여러 가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군관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 군관의 심령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자기가 그 앞에서 조건적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 가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속을 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아들을 고치는 일이 보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군관은 순간적으로 자기의 그 조건적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일이 저렇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런 조건적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드리시기 전에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얍복강가에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이 군관은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고 아주 간곡한 심정으로 주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변화와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군관은 여기서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순간에 틀림없이 그 아들이 살았음을 100% 믿었습니다. 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의심했다면 정말 살았는지 안 살아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관은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가 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아마 다른 볼일을 봤는지 급한 걸음으로 가면 그날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믿음 있습니까? 아주 하나,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틀림없이 살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군관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순간에 아들이 산 것을 철저하게 100% 신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이 군관은 자기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소개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온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회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전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과 확신은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새로운 또 활력소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를 믿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군관처럼 이기적인 목적으로 혹은 세상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대소망 20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하는 정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드린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그런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심없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군간의 믿음, 처음에는 조건적 믿음을 가졌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군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